이게 첫 번째 마음이에요. 우리 서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중직자 수련회를 하는데요. 중직자 일꾼 수련회. 1만 명의 영혼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일꾼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섰습니다. 3월 1일인데요. 어저께 그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고 아빠. 내일은 시간이 되죠?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얘 생각에 이제 오늘이 그 휴일이니까 그동안 아빠랑 같이 놀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오늘만큼은 같이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국 어머니들에게는요, 우리 어머니들이시죠. 자녀들을 볼때네 등급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네 등급. 그 1등급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1등급이 되고 2등급은 공부를 좀 못해도 그냥 건강만 하면 되니까 성격이 좋으면 되니까 2등급은 성격이 좋은 아이. 근데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3등급은 뭐겠습니까? 건강하면 된다. 근데 4등급 맨 마지막 등급은 뭐냐면은 지 애비 닮았다. 그 사람이 4등급이라 그러죠. 혹시 그 아이들이요, 지 애비를 닮아서 4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가 1등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 닮읍시다. 역시 경상도 무뚝뚝한 사람들이군요, 다. 서로 활짝 한번더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더 반갑게 좀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닮읍시다. 이게 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이게 거리가 먼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밝은 얼굴로 I love you 하겠습니다. I love you. 먼저 그각 전도회별로 회장님들 아마 오셨죠. 각 전도회별로 회장님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뒤에 계신 분 제가 보이나요? 이제 제가 안 보여서 각 전도회 회장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각 전도회에 교역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교역자를. 근데 교역자가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도회에서 행사들 또 야외를 나가는 일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그 교역자분을 좀 초청을 해서 그래서 교육자분이 가서 목사님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야외를 나갈 때는 꼭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배치를 했으니까요. 전도회별로 모임이 있을 때는 그 목사님 또 전도사님, 여전도사님만 배치를 안 했습니다. 남자 전도사님들만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연락을 하셔서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가 참석을 하게 되어주면은, 그러면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전도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행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주에 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꼭그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도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라고 그러고, 야외에 나갈 때는 운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같이 좀 이렇게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3개 전도회식을 맡겼고, 그리고 우리 파트 전도사님들에게는 전도회를 하나씩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고, 우리는 왜또 전도사님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함께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초청을 좀 하셔서 같이 조금 어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비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1만 명의 영혼 구원. 아마 조금 의아해 하셨을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1만 명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 의식을 조금 이렇게 고취를 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은 좀 많이 개진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다 참고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 이 비전을 들을 때 저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죠? 아마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너무 크신 건지 아마 사실 우리 드림교회로서는 힘들 겁니다. 그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본당 건물이 이 정도인데 무슨 1만 명이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을 하실 때에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주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면서 그 달성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모든 것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시지 않고 갖추어진 것은 그 구유 있죠. 그거 하나 갖추어 놓으시고 거기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1만 명의 영혼 구원 이것도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도 모임을 하시거나 할 때 반드시 좀 기도 제목에 넣어주셔서 꼭 기도를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보통 교회 가면요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주부 한쪽 편에 기록만 되어져 있지.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그거 잘 몰라요. 네, 이 비전에 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다 입력이 되셨을 텐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만 명의 영혼 구원, 1천 개의 셀, 100명의 선교사 파송. 이제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좀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은 교회는 그냥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 인생에도 비전이 없으면요. 그냥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필요 없는 것은 곁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 비전이 뭔가 그러면은 입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새벽 예배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비전이죠. 이 비전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 비전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기록되어지는 저 비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꼭 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 세 가지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중에 찾을 거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1만 명의 영혼 구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넓혀가지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꾸려면은 크게 가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1,000명 영혼 구원 그러면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1만 명 그러면은 저거는 우리 못하겠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이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다. 그 우리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전도 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이제 우리 VIP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올 상반기, 즉 6월 달까지는 한 명 이상은 내가 전도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6월 달까지 몇 명 이상요? 한 명 이상. 그래서 지금 나는 이미 한 명 이상 전도했는데요. 지금 한 18분인가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 왔죠. 근데 나는 이제 한 명 이상 전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또 계속 하시면 돼요. 적어도 이제 한 분도 1년에 전도 못하신 분, 또 적어도 내 평생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1만 명 목표를 멀리 내다보기 전에요, 저걸 내다보면은 여러분 다리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냐 하면은 6월 달까지 몇 명요? 한 명.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 6월 안까지 한 명만 내가 전도하겠다.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이 비전을 가지시면 돼요. 그 나머지 1만 명 계산하는 것은요, 제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올 6월 달까지 내가 한 명만 집중적으로 전도 기도하고 또 선물도 갖다 드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만 명 영혼 구원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드림교회 지금 주일날 이게 낮예배 참석하시는 성도의 숫자가요, 500명 전후 좌우입니다. 500명. 그러니까 이 500명이 1년에 2명을 전도하는 것이 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500명이 2명을 전도하면은 총 몇 명이 됩니까? 올해 목표가 1,5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강조를 해도요, 이런 논리가 있죠. 20대 80. 그러니까 20명이 움직여가지고 80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원리가 사회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만 움직이면은 교회는 움직여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까지도 가만히 계시면은 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1년에 그러니까 6월달 안에 한 명씩만 전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7월부터 12월까지 또 한 분을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그 한 분을 집중적으로 두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인도할 때 늘 드리는 기도, 바로 VIP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묻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요 야베스 기도회를 하거나 또 여러분 그 기도 속에 VIP의 이름이 한 번씩은 꼭 좀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 간다고. 왜냐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속에 VIP의 이름 한 명 이상은요, 그 속에 꼭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명, 세 명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VIP 이름을 꼭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바뀌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어떻게 이 1만 명을 이룰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한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있으면요 그런 부분들 다 참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VIP 명단을 받을 겁니다. 명단 받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써서 냄으로 인해가지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전체 성도들이 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VIP 명단을 상반기에 받을 겁니다. 그때는요 멀리 있는 사람 다 적지 마시고 6월달까지 꼭 전도해낼 수 있는 분 가능성이 있는 부근에 살고 있는 분 이분들을 명단에 적어서 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명, 30명 이렇게는 기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6월달 안에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분 명단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각 교구별로 선물을 분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선물은 대예배 본당에서 선물을 분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그 분배를 하냐면은 금요일날 우리 권찰에 일꾼들 모일 때에 그때에 각 셀별로 숫자만큼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선물은 그럼 어떤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셀 예배를 드리면서는 헌금이 있죠. 그 헌금을 가지고 선물을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이 우리 셀원이 한 5명이다 그런 선물을 5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가서 3번을 선물을 공식적으로 드릴 겁니다.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또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남성 셀 리더들에게도 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정을 하고 있는 VIP에게 이 선물을 세 번에 걸쳐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장로님이 만약에 한 분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분에게는 각기 다른 종류의 선물을요 한 주나 아니면은 두 주 간격으로 그 한 분에게 선물을 각기 다른 것 세 종류를 가지고 찾아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 성경 말씀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서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친구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그 전도 방법입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과 더불어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장로님이 가서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선물을 각기 다른 종류 세 가지를 전달을 해주면서. 처음에는 의아해하겠죠, 선물을 받으면서. 그냥 고맙게 받겠지만 두 번째 받으면서부터는요, 꿍꿍이 속이 있을 건데 그 생각을 해요. 왜? 믿는 자니까. 예수 믿는 자니까. 세 번째 또 가지고 오면은 그게 또 좀 더 많이 부담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안 가야지 버티고 있다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 선물 갖다 주면 아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지 알고 있어 부담이 생겨줍니다. 그런데 선물을 세 번째 받으면서 그래 혹시 가자고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 교회를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늘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본당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져 가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제 생각이고 이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그 1만 명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쪽을 보면 소망이 좀 있어요. 전도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전도는 이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목소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1만 명의 영혼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의심 없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심 없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꼭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이거는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00개의 셀인데요. 그 왜 1,000개의 셀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았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는데요.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모이는 거대한 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요, 각 가정별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끼리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가정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라는 뜻인데요. 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조금만 그 셀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했었죠. 바로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드림교회에서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은 그룹은 소그룹입니다. 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셀은 그냥 모여서 담소 나누는 곳, 이런 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0개의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이제 셀을 만들어, 리더에 나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셀 리더를 계속 양육을 해낼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셀은 이런 것이다라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사 목사님 오셔서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에 대해서는요, 이 공포의 반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셀 리더들을 계속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꾼을 양성해 낼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가요, 바로 그 1:1 성경 공부입니다. 일꾼을 양육해 내는 그런 1:1 성경 공부인데 이것은 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1년에 걸쳐서 다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또 다른 평신도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제일 많이 변화가 되어지냐 하면요, 배우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일 많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교재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건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양육자 반을 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이 모집 안 할 거예요. 조금만 모집할 겁니다. 조금만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제가 이제 15주에 걸쳐서 양육을 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러면 이분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뭘 하냐면은,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송장로님 제일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송장로님 만약에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재를 가지고 저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한 성도를 양육을 해 나갈 겁니다. 15주에 걸쳐서. 그러면은 장로님에게 양육을 받은 그분이 다음 학기에 양육자반에, 제 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평신도에게서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자에게 또 한 번 더 양육을 받고, 두 번 받는 거죠. 두 번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대일 양육자를 한번 해보시면요, 굉장한 그 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분들을 상대로 이제 그 셀을 그 양육을 해 나갈, 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0개의 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0개의 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를 해 주셔야 되냐면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분가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두 번 분가하는 거 쉽지가 않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꼭 분가를 해야 되겠다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분가하겠습니다. 1,000개의 셀주가 언제 다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요. 1교구, 2교구 합해가지고 48개의 셀이 있습니다. 48개의. 그러니까 이 셀이 1년에 한 번씩만 분가를 하면 돼요.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것만 분가하다 보면은 1,000개의 셀은요,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0명의 선교사 파송인데요. 사실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교사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지금 1,200여 명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요. 선교사를 잘못 파송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도 하지 않고, 예, 선교 편지만 보내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다투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 2-3년 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그동안에 계속 파송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이 뭐냐면은 선교사는 파송을 하는데 제대로 된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선교사. 그러니까 이 의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 혼자 딱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고 선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선정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앞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선교사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쉽게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파송을 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룰, 그 룰에 딱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인격까지 전부 다 생활하면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같이 지내면서 인격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파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선교사를 파송을 해놓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문제가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선교사를 이제 조금 정리도 하면서 그리고 또 모집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선교사의 매뉴얼 작업이요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 모여서 한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거의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 선교사도 모집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송 선교사도 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모집을 하게 돼서 모집을 하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가 파송해야 될 선교사님은 한 6개월 정도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설교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도 가서 사역을 조금씩 같이 도와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서로 얼굴도 익혀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부딪혀보면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이제 그분을 파송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관심이 더 갈 수 있어요. 선교 편지가 오게 되면은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기도 소리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권사회 또 여전도에 선교사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중단시켜 놓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선교사를 후원은 하는데 우리 교회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주부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전도회에서는요, 우리가 선교사님 좀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선교사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선교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사 지원해 주실 분 그분의 가는 걸 다 서류를 다 받게 될 거예요. 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회에서 선교사 협력하고 싶습니다.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선교부에서 명단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각 여전도회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매달 이렇게 10만원씩 20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창구를 일어날 겁니다. 한 창구를 통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드림교회 비전 11,100의 이 비전에 대해서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해서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 중직 일꾼들에게 부탁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성경 1067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뵌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발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직되시는 분 또 일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직되시는 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일꾼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때로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딱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한 장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320쪽입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너는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요것만 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카메라를 올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내려갈까요? 제가 그 앞에 있던 그 교회에서요, 우리 교구의 회장님을 이렇게 뽑는데 그 회장님은 사실 그때 그 일꾼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교구를 갔을 때 뒤에서 꼴찌하는 교구였는데요. 회장님 좀 회장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요, 전부 다 거절을 해요. 목사님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그 하도 제가 이게 부탁을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요, 제가 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 교회는 워낙 커서 다른 교구 식구들은 잘 몰라요. 제가 그 교구를 딱 맡았는데 누가 일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딱 둘러보다가 교구 근처에 나오신 분 중에서 하도 그 목사님 제일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순하게 보이는 권사님에게 제가 찾아갔어요. 권사님, 우리 교구 회장 좀 해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와, 목사님 지금 못해요, 못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은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괜찮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요, 일주일간 기도하시라고 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분 마음을 좀 움직여주십시오.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요,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교구회장만큼은 안 됩니다, 총무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총무는 할 테니까, 시키는 일만 제가 할 테니까 회장은 안 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뭐 할 줄 압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여린 분이냐면은 바람이 싹 불자면 어머머 이런 분이세요. 너무 너무 여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저랑 함께 4년을 회장을 했습니다. 4년을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셨던 그분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은 자리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권사님한테 다른 거 하나도 부탁 안 할 테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면은 이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십시오. 이것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구가 이 전체 20개 교구에서 제일 앞서가는 교구가 될 거라고 제가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벌벌 떨죠. 회장이 되어졌으니까.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죠. 그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인데 불을 끄면요. 딱 앞자리 나와서 여기에서 매일매일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 군사님이 담당을 같이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그 해요. 첫 번째 해만 전체 20개 교구에서 모든 그 전도 정착하는 데 4등을 했지 나머지는요 전부 다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군사님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군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다고. 셀 헌금도 그 전까지는 우리 교구에서 행사를 하려면은 각 마을별로 10만원씩 돈을 다 걷어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어촌 전도 집회를 1년에 두 번을 나가는데 그때도 10만원씩 다 걷어가지고 그 재정 가지고 가서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회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우리 교구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고 늘 우리 교구 재정이요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넘쳐 흘렀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용품도요 늘 새로운 것을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전도용품을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전도 집회도 나가고 또 농어촌에 계시는 분도 많이 불러 뭐 와서 초청도 하죠.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100만원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딱 다 드리거든요. 우리 교구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재정을요 하나도 보조를 받지 않고 교구에서 다 했었어요. 그 권사님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구가요 재정 자립을 해가지고 넘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재정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일단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요. 조금 같이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센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4년 동안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요. 제가 군사님 그러면 딱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사님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마음만 좀 강하게 먹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딱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이 말씀도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네,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각기 성격이 다 다른데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이 암적인 요소가 됩니다. 꼭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할 때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되어져서 딱 돌아옵니다. 그거를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에, 삶에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거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빼어 먹어버리면은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두 팔이 들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손을 내렸죠. 그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졌습니다. 그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서 피곤하다고 해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버리면 안 되니까, 져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죽어도 기도하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기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그 교육자들에게 매일매일 그 일일 보고서를 받는데요. 그 일일 사역 중에 제일 위에 제가 기록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 중에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그거 기록을 하게 합니다. 대신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건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하루 중에 출근을 하고 난 그 이후부터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와서 오셔서 혹시 보시면은 교육자분들이 한 분 두 분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한 시간, 기본 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것을 체크하게 해요. 제가 이렇게 그 좀 그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체크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제 거기다 체크를 해내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중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좀 정해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달라진다 하더라도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려고 할 때도요, 나도 모르게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순간 탁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도 밤낮 부르짖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중직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중직으로 알고 있죠.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직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직은 교회에서는 아무런 그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는 그분이 중직일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중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기도에. 제가 자꾸 올라간 이유가 뒤에 안 보여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7,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뜰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내가 몸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일하겠다 이거죠.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일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근데 내게 응답을 하시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에 생명을 걸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그 우리는요, 머리를 써서 일하는 중직자가 일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머리를 쓰면은 또 머리를 써야 되고 거짓을 또 만드는데 그렇게 되는데요, 머리에 쓰는 중직자가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하는 중직자가 되셔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일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이런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직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일꾼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새벽 예배, 우리 중직자분들과 일꾼들은요, 새벽 예배 책임져 주셔야 돼요. 새벽 예배를. 새벽 예배를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중직이 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물론 직장 생활이 있어서 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못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평신도들은요, 중직이 아닌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아무리 바쁘셔도 한 번, 또 이렇게 오늘같이 휴일 같은 날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이거 제가 많이 후퇴한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된다고. 허용을 하는 것은 간혹 가다가 한번 빠지는 것은 허용을 하지만은 그 외에는 허용을 못 한다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은 그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전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새벽에 빠지는 거 허용 못 한다고, 못 하고, 간혹 가다가 빠지는 거. 제가 물론 이게 그 우리 부교육 부목사님들의 설교,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제가 안 나오냐면 제가 나와 있어요. 저기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녁에도 신방을 하고, 그래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되는 부교육자에게 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뒤쪽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체질로 조금 바꾸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그래서 교회를 좀 책임을, 기도 자리를 좀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우리 중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국 집사님은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한번 탁 나와보시더니 그러시더니, 목사님 저 새벽 예배 나오니까 하루 종일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너무 힘들어서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올겐 반주하러, 예, 주일 새벽에는 나오셔서 이렇게 그 반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일꾼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교회를 대표해서, 새벽 예배는 꼭 좀 책임을 져주시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야베서 기도회, 이 기도회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요, 우리 일꾼들이 먼저 좀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주면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존중을 해주고 그 말씀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분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분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래도 그 신뢰관계, 존중하는 이 마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조금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도 해주시고 존댓말을 특별히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님이 또 집사님에게 또 아직 이제 어린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누구야, 뭐 순해야, 뭐 순희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간사님 있죠. 간사님에게 여러분 반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간사님도 나이가 많습니다. 간사님 올해 나이 공개를 어쨌든 마흔은 안 됐어요 아직. 예. 결혼을 안 해서 너무 젊어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입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다고 해서 탁탁 하시면 안 되고 존댓말을 사용을 해서 이것 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럼 간사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집사님을 부를 때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지 마세요. 우리 제일 젊은 집사님 누구야? 애순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권사님도 여기 있을 때는 예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직분을 좀 이렇게 불러서 하시면서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뭐라 하지 마십시오. 뒤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높여줄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그 교육자들도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거 되게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앞으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수근수근대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대놓고 딱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 앞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러면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당사자는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여자분인데요. 그래서 뒤에서 카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는요,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저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찾아가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만코 이만코 합니다, 이만코 저만코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궁시는 궁시는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이거는 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건데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도. 근데 이 혈기를 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도 일단 유보해 두십니다.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도 유보해 두세요. 이런 우시아 왕이 혈기를 막 부르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혈기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중단시킵니다. 뭐든지 다. 모세가 그 노를 바랬죠.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반석 위에 올라가, 반석을 이거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막 쳤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혈기를 부려서 그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이게 사실 잘 안 되는데요. 그 우리 집에 가면 그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조그마한 강아지 그거. 아, 제가 그 강아지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마다 토해내기도 하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저를 따라서 와 이렇게 다리를 붙들고 막 그래. 제가 그냥 소리를 꽥 지르, 가! 그랬어요. 제가 가! 그랬더니요, 얘가 정말 시름시름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토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른 척해서 계속 이렇게 그 조그만 그 녀석도요, 제가 화를 내니까, 근데 제가 그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는요, 개집에서 자라야 돼요. 근데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람이 자는 이불에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그 거부 반응을 너무 많이 일으켜요. 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침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 그래요. 그럼 걔 내려가요. 걔가 저만 보면은 고개를 딱 돌려가 눈치를 봐요. 걔 꼭 사람 같아요. 전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있는 그 강아지에 대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이요. 제가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적이, 배를 한번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 대청마루 밑에 제 신발을 깔고 강아지, 개가 한 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그 우리 집 개였어요. 그래 차버렸죠, 제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차버렸더니 개가 왕 하고 물은데 배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는 개집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제 속에 이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는 것을 제가 봐요. 근데 이 혈기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도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중직 되시는 분들이 이 문화를 좀 이렇게 좀 바꾸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드린 말씀인데요, 이성 간에 몸 터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너무 강조했더니 우리 권사님 되시는 할머니, 좀 많이 할머니 되신 분들, 이분들은 조금 섭섭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할 때에 누가 봐도 많이 할머니 되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럼 목사님 몸 터치하지 말라고 해놔놓고 목사님이 터치한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소망부 되시는 할머니들은요, 제가 이렇게 손도 좀 잡아드리고 어깨도 좀 토닥토닥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혹시 남자분들 저한테 좀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성 간에 몸 터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드림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아주 밝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조금 이렇게 서로가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부 팀에서 나왔던 가장 많이 나온 의견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밝은 얼굴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서로 만나면요, 좀 그렇게 좀 인사를 해주세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표정이 어떠냐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하면요, 저분이 나한테 화가 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게 웃어야 되는데 특별히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웃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추경의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를 화가 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추경의 장면은 지금 그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은요, 그냥 딱 강의만 그냥 듣고 계시는 거예요. 화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요. 저 얼굴 무섭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제 얼굴 무서워요. 제가 봐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강아지가 저를 보면 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말을 못 하겠어요. 입이 아파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방하고 난 저녁에 집에 가면 제가 아야, 아야, 그래요. 제 아내한테. 아야, 아야. 이게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하프들은 게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꼭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꼭 화가 난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 되시는 분들 집에 들어오면 무섭죠? 표정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최대한 얼굴을 밝게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거울 보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이 연습을 하십시오. 저도 이 만든 거니까 어색한 거라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요, 제가 호죽했으면서 가지고, 이거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요, 표정 너무 무겁습니다. 다 무거워요. 뭐 여성도분들도 조금 그런 게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중직자분들 얼굴 보면서, 와, 천사의 얼굴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장로님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을 해 주십시오. 인사를 반갑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꼭 읽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경 말씀은 읽으십시오. 이건 중직으로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수요 야베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간다 11시경에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딸아이가 그 시간에요, 방에 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요, 성경책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그 제가 성경 몇 독이죠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요, 이렇게 다 세어보니까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12독째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목표가 뭐냐면은 2월 안에 성경을 1독 끝내는 겁니다. 지금 2월 다 끝났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못했네요. 어저께 그 신약 한 중간 정도 읽고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아,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아빠에게 한 달에 용돈 1,000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비범하거든요,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성경을 2월 안에 1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직분들의 기본. 제가 우리 그 장로님 한 분과 지난주에 대화를 잠깐 했는데요. 장로님 건강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감기에 걸렸어요, 그분이요. 건강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좀 뭐 감기가 걸렸었는데 괜찮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감기 걸린 거 25년 만에 처음 걸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25년 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1988년 이후로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연도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대요. 1988년 이후로 한 번도 감기 몸살 걸린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걸렸습니다. 막 기침이 좀 심해서 제가 좀 예배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과 이전에 대화를 나누었었거든요.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김장수 장로님 저녁에 몇 시 주무시죠?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시죠? 3시 반에, 10시 반에 주무시고 3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시는 것을 매일매일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책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시나요? 예, 요것만 합니다. 헬스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 친구 두 분은 목사님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 새벽 예배도 못 나가고 쓰러져 있었대요. 링거 맞으면서. 이번 감기 그렇게 독해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냥 일 다 하시면서 살짝 지나가셨어요. 기침만 좀 나오시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요. 얼마나 건강한지 25년 만에 처음 감기가 걸리셨대요. 이건 1988년 이후로 처음 감기에 걸리셨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이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약국을 운영하시는 권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약사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